4대 교회는 4대라는 특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특이한 지역이란 아주 높은 고원 지대에 세워진 도시로서 군사적으로 거의 불가침의 천연적인 요새지였다는 뜻입니다. 사방이 아주 가파르고 절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인데 유일하게 접근이 가능한 통로는 기린목처럼 길게 빠진 남쪽 끝 지점으로만 길이 나 있는 도시였습니다. 길이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도 S자행으로 꾸불꾸불하게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적군이 그 길로 공격해 들어오기는 아주 어려운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4대의 군인들이 방어하기에 아주 쉬운 지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통로만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그 도시였기 때문에 4대는 군사적으로도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도시는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사 군인들은 4대가 남쪽 길목만 지키고 있을 때 다른 반대쪽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절벽은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는 이 4대 군인들의 안일한 생각을 하고 또 잠자고 있을 때 한 명씩 절벽을 타고 기어올라가서 4대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약 350년 후에 안티오크 대제가 유능한 등산가의 도움으로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4대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는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한 사이에 두 번이나 뜻밖의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17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7년 전에 이 도시에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아주 피폐하게 되고 거의 죽은 도시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죽은 도시를 재건하도록 도움으로써 4대가 죽은 도시에서 다시 살아있는 도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4대시에 4대교회가 있었습니다. 4대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4대교회가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지만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4대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4대교회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외부로부터 신앙적인 핍박은 없었습니다. 교회가 외부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방 종교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당이나 거짓 사도들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 같은 이단 사상의 공격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적인 교회로서 탄탄히 성장을 하고 있었던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4대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 주변에 널려져 있는 가까운 인근 도시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4대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다. 참 유명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교회로 아주 그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고 소문이 잘 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면밀히 자세히 살핀 결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네가 아니라 살았다 하는데 죽은 자네 라는 선언을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죽은 교회에게 죽었다고 판명을 내리고 죽은 교회였다고, 그래서 이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자신의 몸이고 자기 자신이고 자신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죽었다,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이 죽었단 말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교회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에게 짓눌려서 져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망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라는 것이 저의 마음에 전해졌습니다. 참 예수님이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이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해졌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는 말은 세상에 알려진 평판은 참 좋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유명하고 아주 능력이 있고 평화롭고 이웃 교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그 평판, 그 평화는 공동묘지의 이름이나 평판, 거짓 평화와 회칠한 무덤으로서 내면의 실상은 죽은 상태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 죽었다. 이 부분을 두고 어떤 설교자는 교회 좌석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좌석의 죽음. 예배 시간에 교회에 출석해서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으나 실상은 좌석에 시체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시체들이 앉아 있다. 이 죽은 시체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육신적인 죽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예배당에 와서 의자에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좌석에 앉아있는 죽은 자란 무슨 뜻일까요? 심리적으로 죽은 자를 말할까요? 심리적인 죽음이란 사람이 절망 상태에 빠졌을 때 오는 죽음을 말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인데 방향도 없고 표정도 없고 활기도 없고 의욕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멍한 상태를 심리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심리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심리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지적하신 죽은 자란 육체적 죽음도 아니고 심리적 죽음도 아니라 다른 죽음이란 의미입니다. 곧 그 다른 죽음이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적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나 사람들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교회다. 시체들이 모여있는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대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와 함께 다니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들과 함께 다니겠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다니겠다고. 거의 90%가 다 죽은 시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사례교회인데 그중에 한 10% 정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꺼져가는 촛불을 꺼지 않아, 등불을 꺼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마저 꺾어버리지 아니하시듯이 그 남은 자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네.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남은 바라고 했고 4절에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아있다. 대부분 죽은 사대의 교회 중에 그래도 그 신앙의 실상이 살아있는 자 몇 명이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명을 남은 자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또 합당한 자인 영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합당한 자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신 흰옷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입니다.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세 속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합당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했고 처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그대로 믿음의 바른 행실, 합당한 행실을 하는 몇 사람이 사대교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보시기에 신앙이 세 속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합당하고 합격점을 받은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몇몇 남은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다니겠다. 이들과 함께 다니겠다. 죽은 자와는 같이 할 수 없죠. 살아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다니겠다는 은혜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남은 자들은 속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로 이와 같은 축복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 받은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죄악에서 순종과 선행으로 변화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그대로 가진 남은 자가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시겠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외로이 눈물을 흘리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천국을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6절로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라고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외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모든 원수들과 성읍의 모든 여자들이 우상숭배와 행음으로 아주 타락하고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게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 성읍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는 홀로 남은 자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울고 있습니다. 힘도 없고 다시 그가 일으킬 능력도 없고 그와 함께하는 자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외로워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57절 58절에 내가 주께 아뢰나래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 멸망을 안타깝게 여기고 죽은 심령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자기는 살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원통한 심령을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믿음으로 우는 자예요. 믿음으로 우는 자예요. 외로이 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탄식하고 울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가셔서 함께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예레미야의 생명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 분하고 원통해서 외로이 눈물 흘리고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그리고 그 원통함 풀어주시고 생명을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왜 나를 죽게 만드느냐? 그래서 너무 외롭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분한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 보시고 응답하셨다고 그랬죠.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응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승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 결과 죽을 병을 치료해서 낫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건강하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눈물을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원수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성을 보호하리라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들고 힘없고 홀로 남은 자의 원통함과 억울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아이들의 최고의 무기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의 최고의 무기.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나 혹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의 최고의 무기는 부모 앞에 그냥 우는 것입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방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긍휼이 부릴 듯이 일어나요. 긍휼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마음이 움직이고 뜻을 돌이키고 소원을 들어주고 혹은 잘못을 했을지라도 사랑으로 용서를 다 해줍니다. 용서를 다. 이게 눈물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혹은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원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외로운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외롭거든요. 어린 자녀들의 눈물 속에는 소원을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성과 부모를 신뢰하는 믿음이 깔려 있고 혹은 잘못했을 때 눈물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눈물에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최고의 무기는 눈물이고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우세요, 여러분. 많이 우세요. 자녀들이 눈물을 울면요,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용서입니다. 예. 눈물 보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미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남은 자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37장 2절로 4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아내들은 네 명이죠. 레아, 빌하, 실바, 라헬. 그런데 레아와 라헬의 언니죠.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열 명과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부합 12명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 12지파가 되죠? 여기에 특별히 레아, 빌하, 실바의 아들들 10명과 더불어서 요셉이, 그래서 11명이 양떼를 치고 돌보았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그런데 레아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요셉이 양을 치는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마 상당히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형들이 상당히 못된 놈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양을 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이거를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을 보면은 이 형들의 행실이 아버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제 추측이에요. 아마 추측건데, 양떼들을 잘 돌보지 않았고, 아주 게을르게 가서 놀기만 하고,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어떨 때는 아버지 몰래 어린 양을 잡아서 숯불에 구워서 먹어버리고, 아버지 허락도 없이, 양을, 어린 양, 뭐, 잡기 좋잖아요. 뭐, 열 명의 그 장정들, 그 애들, 남자들이 그냥 달라들어가지고 한 마리 잡기야, 뭐, 문제도 아니죠. 그리고 들판에 늘려져 있는 장작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구우면 바로 이거는 로스구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다리 하나씩 물고 뜯고 뭐, 그냥. 그리고 양들을 굉장히 많이 학대한 것 같아. 양들을 학대하고 못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은 세속적이고 아주 타락된 목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을 보고 요셉을 아버지같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것을 보면은 이 형들의 형실은 아주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던 날 그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저놈을 죽여버리자 이랬습니다. 저놈을 죽어버리자. 그리고 한 구덩이에 던져놓고 묻어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모의를 했던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르우벤과 유다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살았지만은 그 길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홀로 외톨이가 된 애굽에서의 13년간의 세월 너무도 외롭습니다. 힘든 노예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홀로이지만 그리고 외국 땅 애굽에 부모를 떠나서 호롤단신으로 노예살이 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볼 때는 혼자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어떤 의미에서는 형제들 10명은 10명이 죽은 자들인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믿음이 살아있는 남은 자 한 명 요셉입니다. 남은 자 한 명 요셉. 오늘 사대교회의 말씀을 빌리면 요셉은 열두 형제들 중에 살아남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남은 자 한 사람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7년 흉년으로 야곱의 10명의 형님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요셉이 테스트를 거친 후에 요셉이 자기가 국무총리라고 형들에게 자신을 알릴 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요.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서 애굽 바로 임금이 나를 아버지로 삼고 온 집에 주로 삼았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지금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령이 살아난 사람이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10명의 형제들은 다 죽은 자예요. 4대 교회적 사항으로 말하면 10명의 교인들은 다 죽은 자예요. 그러나 한 명, 요셉은 살아있는 남은 자입니다. 내가 이 남은 자와 함께하리라 한 것처럼 요셉과 함께하셨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많은 형제 중에 요셉 한 사람을 애굽으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흰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형님과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님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남기셨나이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원망할 때가 많아요. 늑두리를 늘어놓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은 줄 알고 절망하며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겨두신 7천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다니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것은 1949년입니다. 1949년. 중국 교회는 1949년 공산화가 되기 전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중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로마의 헤로처럼 극심하게 핍박하고 완전히 실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무섭죠, 공산주의가요. 사회주의 이념에 빠진 자들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로 확 뽑으려고 그랬어요. 모택동의 문화혁명, 모택동의 이게 적폐청산, 모택동이 한 얘기잖아요. 모택동이 가장 적폐는 교회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적폐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사회주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모택동이가 상간 벽지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옥에 다 집어넣어 아예 교회 뿌리를 뽑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 모택동 밑에서 중국 교회는 지상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춥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적어도 6천만 명에서 1억 명이 넘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기독교인 60만 명이었는데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혹독하게 핍박하고 뿌리를 뽑는다고 한 공산체에서 오히려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100배로 늘어났어요. 큰 부흥을 지하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진정한 피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중국의 선교사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중국의 엄청난 대륙을 복음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산주의 되기 전에.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는 거예요. 땅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들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에요. 중국 기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밤 12시 모입니다. 이 중국 공안들이 잘 때 아무도 모르게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박 6일 동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5박 6일 혹은 6박 7일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남겨두신 자들이. 중국이 지금 여러분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죠. 그건 공산주의 이론을 잘 펼치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지하교회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저 나라가 다시 민주주의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하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남겨진 거룩한 거루터기입니다. 2년 4개월 전에 저희 부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형사고발을 당하는 절망적인 사건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사형선고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6, 70여 명의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가 무너질 듯 휘청거리는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코로나가 또 터져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났죠. 이런 2중 3중으로 어려운 환란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맹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과 저희 부부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니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축복으로 지금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를 향한 근면의 말씀이 뭡니까? 근면의 말씀? 근면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그래야 죽음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일깨어 죽은 믿음을 회개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회개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더욱 굳건히 해라. 이 말씀이에요. 본문 1절로 3절이죠.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라고 했고 3절에서도 일깨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일깨어나라는 뜻인데 곧 죄의 잠, 죽음의 잠, 모든 방심과 태만함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4대 전체 사람들이요 방심했거든요. 나태했거든요. 아무도 우리 여기 도시는 점령할 수가 없다. 길 한 길만 지키면 된다는 이 나태함, 이 방심을 통해서 점령을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대교회가요. 외부의 핍박도 안 받고 내부적인 어떤 이단 사상이나 이런 세속적인 사상도 안 들어와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들의 심령은 다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깨어나라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또 죄의 무서운 심판을 모르고 죄의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형적인 조건으로 이들이 그냥 자신들도 모르게 아주 나태하고 방만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그런 습성들이 들어서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방심하고 나태하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심령이 죽어갔던 거예요. 사대교회가. 겉으로 보기는 평안했죠. 그리고 밖으로 믿음의 평판이 참 좋았고 그런데 실상은 남은 자들도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은 자들은 대부분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명과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당장 믿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일깨어 일어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를 거라고 말합니다. 도둑같이 임할 거다. 득과같이 임할 거다. 멸망이 호련히 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도둑같이라는 것은 호련히 임한 어느 때에 너를 심판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에. 갑자기 여러분 평안하고 건강하고 뭐 살만합니까? 죄를 계속 지어도 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과 일곱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을 샅샅이 다 아십니다. 이걸 속히 끊지 아니하고 죄를 끊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명을 끊어가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죄악과 연관된 것을 끊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할 거다. 도둑이 언제 임하죠? 주인이 뭐 경계를 쓰고 있는데 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도둑이 어디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깊이 잠든 시간을 다 엿보다가 진입해서 다 가져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도둑이 들려면요 집에 개도 안 짖는데요. 개도 안 짖는데. 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절대 피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든지 갑자기 환난을 당하든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거라고. 지 덫이 있잖아요. 지가 그냥 덫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팍 같이 버리죠. 그와 같이 된다. 멸망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여 언제 너에게 멸망이 임할지 모르는 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방법은 여러분, 회개의 눈물밖에 없어요. 회개의 눈물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요, 회개가 없습니다. 징계도 사라지고 회개도 없고, 징계하면은 뭐 뻣뻣하게 달라들고 떠나버리고 뭐 떠나면 그만이라고 싶어요. 하나님이 맹성교회 다루고 이웃교회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죄지했는데 저 가서는 용서해 줍니까? 여기에 죄지했으면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중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근데 떠난다?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죄 지어놓고 딴 데로 피신한다? 하나님 앞에 어디에 피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물속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3층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둑같이 멸망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속히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를 남기신 것입니다. 남기신.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할 때 로마 14장 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남겨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안 데려가시고 남겨두신 이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사나 죽으나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맹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긴 자에게 삼중 축복을 주십니다. 본문 3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치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긴 자에게 주는 삼중 축복이죠. 이거는 가장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흰옷을 받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흰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예복이에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이 예복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흰옷은 순수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움이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관을 쓸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급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은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어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생명책에 기록한 이름이 내가 예수 믿을 때 기록했느냐 아니면 만세전에 창세전에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했느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이 내가 잘못하면 지워지느냐, 뭐 또 지우고 또 기록했다가 지웠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던다 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계는 전문적인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생명책에 기록한 여러분의 이름을 합당한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 구원의 활성성이고 구원의 상급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들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누구누구 집사, 이 누구누구 권사는 지상의 맹성교회에서 평생토록 예배 잘 드리고 승리의 삶,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 수사관 앞과 검사 앞에 가서 변호사가 따라갔는데요. 얼마나 떨리든지. 죄가 없는데도 떨리더라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때 변호사님이 옆에서 딱 말해주는데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변호사님이 딱 진실을 얘기해주고, 나 대신해서 얘기해주고, 나의 삶을 얘기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변호해 줄 거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 맹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승리하셔서 이 삼중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살펴보신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듣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평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사망을 여행하는 사람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돼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뛰어갔습니다.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물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마른 오아시스. 그 사람은 조금만 지나면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꽃같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을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요 여행객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요 여행객입니다. 이 세상을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과 같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헤매다가 그래서 교회라는 오아시스에 희망을 끌고 찾아왔는데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면,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이것은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지 않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순종과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는 삼중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변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삼중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